오늘 스가랴서 맥잡기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람의 강력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스가랴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은 가능하면 스가랴서 4장, 5장, 6장을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4장은 교회 다니는 분이시면 또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했으면은 가끔 설교를 통해서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보신 그런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5장이나 6장은 아마 한 번도 설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사실 웬만한 경우에는 5장, 6장을 가지고 설교할 이와 같은 그 뭐라 그럴까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뭐 성경을 번역한다 그러고 수십 차례 이제 이 부분을 읽었지만 오늘 5장과 6장은 오늘 공부를 해서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오늘 처음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그런 그 대략적인 의미를 오늘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알게 되니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배우고 깨달아 알게 된 것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결국 목사나 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기 이제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위얼스비 목사님의 스가랴서 강의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개하고 스가랴서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BC 536년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왕이 나타나서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바빌론을 이제 쳐부수고 그리고 초대형 그런 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BC 536년에 스룹바벨의 인도로 남자들 한 5만 명쯤 되는 유대인 포로들이 자기들의 고향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참 하나님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돌아와서 너무 기쁜 나머지 성전에 기초를 놨는데 기초를 놓고 나니까 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 오른쪽에서 암몬 사람들, 왼쪽에서 또 블레셋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와서 위협을 하고 그러니까 백성이 가난한 가운데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낙심이 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놓였어요. 그래서 성전에 기초만 놓고 16년 동안 아무 일도 진행이 되지 않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나이가 많은 대언자 학개와 그 다음에 젊은 대언자 스가랴 이 두 사람을 유다 백성에게 보내셔서 속히 힘을 내서 내 집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분명히 이 일을 할 것이고 또 나중에 메시아가 다시 오는 그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가장 으뜸가는 그런 민족이 돼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고 하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런 비전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 학개 두 장, 스가랴서 14장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 포로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일, 그다음에 외부 적과의 관계 이런 걸 다루기 위해서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백성의 영적인 일, 백성의 내면을 돌아보는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지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5만이 넘는 그런 그 포로들이 돌아왔는데 뭐 집이 하나가 있어요. 뭐 거할 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완전히 맨 땅에서 모든 걸 시작하려고 하니까 또 백성은 낙심하고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지도자가 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격렬해서 일을 이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두 사람도 매일 나가서 백성의 그 상태를 보면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본인들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스가랴서 이제 3장을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 또 하나님의 그 환상 계시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존전 앞에 마귀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탄 마귀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이제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셔서 결국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이 제거가 되고 깨끗한 옷이 이제 입혀지고 또 대제사장의 관까지 씌워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이 비전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스가랴서 3장에서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제거하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를 이렇게 격려한 것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총독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도 격려를 해야만 이 일을 마칠 수 있으니까 스가랴서 이제 4장에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총독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4장을 가서 보면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가 끝나고 나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가서 보니까 여기 젊은 대언자 이제 스가랴가 네 개 이제 환상 계시를 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힘을 얻었어요. 근데 아마 이 환상 계시를 보고 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힘이 들었는지 이제 잠이 든 거예요. 그렇죠? 잠이 든 상태에서 해석해 주는 그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깨웁니다. 이렇게 하고는 다섯 번째 이제 환상 계시를 주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2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비전이라고 하는 건 보는 거예요. 뭐가 이게 나타난 거 그게 이제 비전이에요. 그래서 뭘 보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내가 보니 보소서 전부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는데 그것의 꼭대기에 잔이 하나 있고 그것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일곱 등잔과 연결된 일곱 관이 그것의 꼭대기에 있나이다. 또 그것의 옆에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잔의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왼쪽에 있나이다.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가면은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고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의 양식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저기 이제 제사장이 있고 성막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성막이 성소하고 그다음에 지성소로 나뉘어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일을 해야 돼요. 특별히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저 등잔에 기름을 올리브 순수한 그런 올리브 나무를 해서 저 기름을 이제 가져다 줘야 그래야 이제 이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되고 그럼 매일 아침에 들어가서 심지가 있는데 그 심지를 잘라내야 되고 또 올리브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 그게 레위기 24장 4절에 등잔을 정비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가 이제 빛을 내서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섬기기 위한 그런 일들을 이제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가서 보면 일곱 개의 등잔대 이게 가지가 쭉 이렇게 이제 있고 이게 정상적인 모습의 등잔대인데 이 등잔대가 아니라 이상한 등잔대가 나타난 거예요. 다시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일곱 개의 그 등잔 가지가 있는 건 똑같은데 그 위에 커다란 어떤 잔같이 아주 굉장히 커다란 게 있고 이게 두 개의 올리브 나무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 커다란 그 잔 같은 데서 파이프, 관이 쭉 해서 일곱 개 거기 나와 있는 가지에다가 관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는 이런 모습의 아주 독특한 형태의 등잔대를 이제 스가랴가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건 자동 급유가 되는 거예요. 보통 등잔대는 사람이 들어가서 심지도 잘라주고 기름도 채워주고 그걸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올리브나무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기름이 아예 그냥 충전이 돼갖고 그게 이제 콜콜콜콜하고 저 위에 커다란 그 잔처럼 생긴데 모이면은 거기서 이제 파이프가 일곱 개가 쭉 이렇게 각 이 등잔대 가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그냥 기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니까 사람의 손이 필요치 않은 그와 같은 등잔대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의 올리브 나무는 이제 14절 가서 보면은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등잔대는 성경에 가서 보면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은 메시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제 표현하고 있고, 등잔대 자체는 빛을 내는 이와 같은 그 도구잖아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또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가리켜 등잔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왜 갑자기 이런 걸 보여줄까?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저런 형태의 자동 급유, 이 등잔대를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4절에 내 주여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이제 스가랴가 물으니까 나와 말하던 천사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모르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도 저렇게 생긴 건 본 적이 없잖아요. 스가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가 내게 응답하여 하며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너에게 하신 스룹바벨 그 총독에게 하여튼 뭐 너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대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기 힘이라 그랬는데 여기 영어로 가서 보면 마이트로 돼 있어요 마이트 여러분 그 기아 자동차 이런 데 나오는 트럭이 마이티 이런 트럭이라는 거 아시죠? 마이트라고 하는 건 강력한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력. 그러니까 강력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야가 되리라. 산이 엄청나게 큰 게 있는데 스룹바벨 앞에서 이게 다 무너져갖고 그래갖고 평야가 된다. 그가 그것의 머릿돌을 내놓을 때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 노래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제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주었다고 지금 이 천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뭐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스가랴서 4장에서는 총독 스룹바벨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스룹바벨도 지금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 왜 그러냐. 지금 두 번째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냐.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아주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지었는데 사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여러분이 역대기 4장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거의 중요하고 많은 그런 금이니 이런 그 보석 이런 물자들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평생에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실 어느 면에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쉬운 것과 같은 건축 작업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남자 한 5만 명이 지금 돌아왔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있었겠어요. 바빌론 땅에서 뭐 보석이라고 갖고 와봐야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렇죠? 자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또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펴고 또 위에다 갖다가 다 고해서 일러 바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의 그런 능력으로는 성전 재건하는 게 불가능하게 보였던 거예요. 불가능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힘으로 되지 않고 다시 말해 강력으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강력, 마이트라고 하는 건 사람의 힘 아니면 군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 이런 걸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개개인의 그런 힘이에요. 이런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이런 사람이 어떤 걸 가지고 이걸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옆에 가서 학계를 가서 보겠습니다. 학계 2장 5절에도 가서 보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가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의 말에 따라 그처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학계를 통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외부의 적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재물이 없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거나 또 이렇게 기운이 다 빠져갖고 이렇게 낙담한 상태로 지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스룹바알 앞에 엄청나게 큰 산이 있다는 거예요. 큰 산. 그 큰 산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백성이 낙담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산을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산이에요. 외부적들이 반대를 하고 또 저쪽에 있는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경제 여건이 굉장히 나쁘고 그렇죠?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사람이 거의 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엄청나게 큰 산이에요. 스룹바벨이 이걸 넘어야 그래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룹바벨에서 내가 평야가 될 수밖에 없다. 내 영이 함께하면 그러면 아무리 커다란 그와 같은 장벽이 있다 해도 스룹바벨이 반드시 이걸 극복을 하고 그리고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신 내용이 이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0절에는 이 일을 스룹바벨이 하지만 실제로 끝내는 건 바로 나다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본인이 이 일을 끝내신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가 그것에 머리돌을 내놓을 때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거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외부의 적들이 공격하려고 그래요. 백성이 너무 낙담이 되고 불순종해요. 총독 스룹바벨이 무슨 힘이 있어요. 솔로몬처럼 무슨 쌓아놓은 그런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통해서 영의 강력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은 즉 16년 전에 총독 스룹바벨이 여기 돌아와서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기초를 놓았으니 그렇죠?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마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그의 손이 스룹바벨의 손이 시작을 했으니 반드시 끝낼 거다. 자 이렇게 스룹바벨에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스룹바벨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렇죠? 낙담한 상태에서 야 정말 이거 이 백성의 상태 외부 적들이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거 보면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산이 앞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군대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 영으로 된다. 이거 말씀해 주시고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내가 이것을 반드시 끝을 내리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에 또 뭐라고 또 위로를 말씀해 주시냐. 누가 작은 일들에 나를 멸시하였느냐. 그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과 그 일곱 눈이 함께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니 그 일곱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는 주의 눈이라 하시니라. 여기 가서 보면 작은 일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일이 정말 작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또 둘째 성전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둘째 성전의 영광이 첫 번째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 왜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이 바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작은 일들의 그 나를 누가 멸시하느냐? 멸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멸시당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이거, 이 안에 내 영광이 함께하고, 그렇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때 이게 둘째 성전이 쭉 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 멸시하거나 멸시당할 그런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작은 일이에요. 초라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함께 있으면은, 그러면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스룹바벨과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14절에는 여기 조금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죠. 보면 두 개의 이제 올리브 나무가 계속해서 기름을 이렇게 붓잖아요. 이 기름을 부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등잔불에서 빛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저 등잔이라고 하는 게 과거의 그 이스라엘을 이제 이야기하고 저걸 통해서 메시아 빛이 이제 발산하는 거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 일에 필요한 기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그 원동력이 바로 저 두 개의 올리브나무인데 그 두 개의 올리브나무가 바로 이 백성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 그다음에 스룹바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오늘 이제 5장하고 이제 6장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머릿속에 두시고 그러고서 다시 한번 4장을 읽어보시면 아마 4장은 좀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지금 방치된 상태에 놓여 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교회에 지금 일이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힘이 굉장히 약해요. 과거에 그 유다 백성의 그 힘이 약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사랑침례 교회 바이블 빌리버들 뭐 하겠다는 이런 사람이 뭐 수가 얼마 없잖아요. 없어요. 네, 수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근데 하려고 하는 자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 강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바이블 빌리버들 성경 그대로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이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고 작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방치된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으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강력이 아니라 오직 내 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신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소수고 뭐 가진 것이 없고 정말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경, 올바른 가치 그렇죠. 올바른 교회, 올바른 구원, 올바른 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믿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외치려고 노력할 때 사람들이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산이 무너져서 스룹바벨 앞에서 이제 평야가 된 것처럼 작은 날의 그런 일, 작은 일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멸시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사랑 침례교회 또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수는 작지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스룹바벨 당시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정말 계속해서 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을 제공하는 두 개의 올리브 나무였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의 대한민국 땅에서 계속해서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원동력이 되는 그런 올리브 기름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5장과 6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실직고를 했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5장, 6장은 제가 많이 읽었지만 사실 뭐 이렇게 깊이 탐구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이야 비로소 5장과 6장에 나온 말씀을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4절 가서 보니까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인데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이다. 가서 보니까 온 땅은 the whole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다스리는 그 주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도 다스리는 바로 그 주님이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미래가 나와요. 뿐만 아니라 세상 민족들의 미래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이스라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될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복을 받게 될 때 세상 민족들에게도 복을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5장에서는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이 나오고 6장에서는 민족들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심판을 이루고 나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참 재미있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여기 6장까지가 스가랴가 8개의 환상 계시를 봤거든요. 6장까지가 그 8개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5장에 가서 보면은 두 개의 이제 환상 계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1절에 그때 내가 돌아서서 눈을 들어보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계시가 이제 하나가 나타났고 5절에는 그때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아가며 내게 이르되 이제 내 눈을 들어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그렇게 해서 보니까 6절에 그것은 에바다. 에바는 바구니예요. 바구니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첫 부분에는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그다음에 5장 그 뒷부분에는 바구니, 에바라고 하는 그런 바구니가 지금 날아가는 이와 같은 게 지금 스가랴의 눈에 이제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하고 에바, 바구니 그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스라엘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유다 백성, 유다 백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집을 건설해야 돼요. 이 집을 건설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1절에서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백성들의 불법을 제거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2절 가서 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치수가 나오는데 가서 보니까 길이가 20큐빗, 너비가 10큐빗. 이제 1큐빗을 그저 우리가 45cm 정도로 이렇게 보면은 20큐빗이라고 하니까 9m, 길이가 9m, 그다음 너비가 4.5m. 이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 여러분 두루마리 아시죠? 둘둘둘 마른 거 이거 아마 폈겠지 이렇게. 이렇게. 가서 보면 이 안에 글이 기록이 돼 있는데 양쪽 면에 이제 글이 기록이 돼 있는 그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의 길이가 9m. 그다음 여기 폭이 4.5m.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양면에 글이 써 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절하고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이것은 온 지면 위로 나아가는 저주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안에 저주의 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 도둑질을 하는 자마다 그 저주대로 이쪽에서 끊어지며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그런 저주의 말씀이 기록이 돼 있고 예, 그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맹세하는 자마다 그 저주대로 저쪽에서 다른 쪽에는 맹세하는 자가 있는데 이 맹세하는 자가 그 맹세하는 거를 잘못하게 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 도대체 무슨 맹세길래 저주가 임하는가 이렇게 보는데 4절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 저주를 내놓으리니 그것이 도둑의 집, 도둑질하는 자들 그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맹세는 어떤 맹세하냐 내 이름을 두고 거짓 맹세하는 자에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옛날에 개역성경에 표현하면 망령되이 일컫는다 아시죠?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헛되이 취하는 거예요. 헛되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맹세하는 거. 자, 이런 내용이 한쪽 면에 기록이 돼 있고 다른 면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어디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하고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십계명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10가지 명령 중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게 남의 걸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게 8번째 명령이고 그 다음에 내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게 세 번째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의 그 열 가지 명령 중에서 지금 두 가지가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저주가 임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십계명이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대로 따르지 않으면, 다시 말해 불순종하면 그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열 가지 명령 중에서 왜 하나님이 굳이 이 두 가지를 선택하셨을까? 지금 이 땅을 정결하게 하는 건데, 자, 유다 백성이 왜 바빌론 포로 생활 갔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랬잖아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바빌론 가서 70년 동안 이거 목석을 섬기다가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게 뭐야? 이제 우상숭배하지 않겠다. 돌아왔으니까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 지킨단 말이에요. 다른 거 우상 섬기 이런 건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을 두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그 땅에 많았다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 맹세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여섯 개 명령이 남았잖아요. 그 여섯 개 명령은 이웃들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도둑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뭐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뭐 그랬을 수도 있고 하여튼 도둑질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의 그 특성 아니면 뭐라 그럴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나쁜 버릇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거짓 맹세하는 거 다른 하나는 남의 걸 도둑질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이 먼저 제거가 되고 백성들이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해야 내 저주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모든 유대인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이런 자들이 있으면 심판을 집행한다 그 땅을 이런 걸 통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1절에서 이제 4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이제 11절에는 또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바가 나오는데 에바는 바구니입니다. 바구니. 자,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사악함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사악함 전체를 제거하시는 것. 결국 이 일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게 될 천년 왕국에서 이제 완전히 이루어질 텐데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물론 그 당시에도 일부는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자, 7절에서 이제 8절 가서 보니까 에바가 나옵니다. 아까 읽어 드린 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에바. 그렇죠? 자, 근데 에바가 나오는데 7절에 가서 보니까 납 일 달란트가 이렇게 들렸어요. 이렇게 들렸어요. 그리고 하고 봤더니 그 에바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여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가운데 여자가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보통 바구니는 아니죠. 에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마른 곡물이나 과일의 부피를 나타내는 그런 단위인데 말 그대로 바구니에 22리터 정도 여러분 22리터 정도 들어간 이런 바구니예요. 근데 이런 바구니가 아니라 여기엔 여자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가서 보니까 나비 1달란트, 나비 무게로 따지면 지금 무게로 따지면 얼마쯤 50kg 정도 되는 나비 뚜껑이 돼갖고 그래서 에바를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나오려고 하니까 나오지 말라고 이게 뚜껑을 지금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납도 50kg가 들어있고 이러니까 이게 보통 큰 에바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그런 에바예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에바다. 그렇죠? 근데 에바는 그 당시에 뭘 하는데 사용이 됐냐? 물건을 사고 파는데 사용이 된 거예요. 바구니에다가 뭐 지금 시골에 얘기하면 뭐 감자도 담고 뭐도 담고 이렇게 서로 물물 교환하는데 그렇죠? 사용되는 게 바구니란 말이에요. 이런 바구니를 보여주는데 그 바구니 안에 어떤 여자가 하나 들어가 있고 여자가 거기서 나오려고 하니까 나오지 말라고 여기다 납으로 다 뚜껑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막아 놓은 거예요. 자. 자,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생겼냐? 예, 거기 가서 보니까 8절 또 그가 이르되 이것은 사악함이다. 그 여자는 사악함이라는 거야. 이 여자는 사악함인데 하고 그것을 에바의 한가운데로 던져놓고 그 납덩어리를 에바의 에바는 바구니니까 바구니 위에 이렇게 뭘 집어넣으려 하니까 우리가 보통 입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옛날에 이제 아구로 이게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게 아구 이게 틀린 말이라 그래요. 좀 이상하게 들려도 아가리가 맞는다. 바구니에 아가리. 그게 이제 맞는다 그래. 입입니다. 마우스에 그냥 바구니가 있으면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뚜껑을 딱 덮어 놓은 거예요. 자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여인이 거기서 나오는데 날개가 달린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가 그들에게 있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알고 있듯이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아, 여기 보니까 여자들이 나오고 여자들이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천사가 아니냐. 여러분, 여기 어디 천사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아니, 천사라고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건 특별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어떤 두 명의 여인 존재예요. 그들이 그 에바를 땅과 하늘 사이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이르되, 이들이 에바를 어디로 나르려고 이렇게 들어 올립니까?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위해 신할 땅에 집을 지어주려 하느니라. 그것이 거기 가서 굳게 세워지고 거기서 자기의 터, 기초 아니면 토대 위에 놓일 거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서 보니까 사악함으로 명명이 된 한 여인이 에바 안에 들어있고, 이게 나오려고 그러니까 납두공으로 해서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두 명의 여인이 나오더니, 날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나오더니 에바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바빌론 땅, 신할 땅으로 가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완전히 그 토대 위에 세워놓고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더라. 바빌론에 가서 그냥 영원히 있으라고. 그렇죠? 이 사악함 가리켜서, 사악함, 너는 바빌론에 가서 영원히 머물고 다시 나오지 말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건가?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생활하다가 돌아왔어요, 70년 동안. 바빌론에 지금 생활하다 돌아왔는데, 바빌론에서 무언가를 갖고 온 거예요. 좋지 않은 거를. 이 사악한 무언가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 어떤 존재들을 시켜서, 이걸 도로 니들이 이거 갖고 왔는데 이건 너에게 필요한 게 아니다. 사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바빌론 땅에다 갖다 놓고 그것의 토대 위에 거기다 둬서 영원토록 그건 바빌론에 머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여기 다시 돌아올 때 뭘 갖고 왔겠느냐? 에바를 갖고 왔는 거예요, 에바. 자, 뭘 갖고 왔겠냐? 우상숭배는 아니죠. 우상숭배 말씀드리면, 우상숭배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거기 70년 가서, 그래서 아주 죽도록 우상숭배 했잖아, 거기서. 이게 보니까 돌 이런 건 이건 신이 아니구나. 이거 절실하게 깨닫고 돌아왔으니까 우상숭배는 여기 나오는 사악함 아니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참 뭐라 그럴까, 가장 그래도 성경적으로 근접하고 성경적으로 뭐라 그럴까 이렇게 논리를 댈 수 있는 그런 근거, 일단 에바는 장사 안에 대해서는 그런 그 바구니예요. 그렇죠? 자, 유대인들이 특성이 뭐냐, 원래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살 때 유대인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농사짓거나, 그렇죠, 아니면 짐승을 키우거나 이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바빌론 땅에 가서 뭘 보고 왔냐? 바빌론은 뭐가 이렇게 유명하냐? 장사하는 걸로 유명한 거야, 장사.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장사해서 이득을 내는데, 그렇게 하면서 남을 속이면서까지도 이렇게 이득을 내는 어떤 그런 사악한 걸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에 돌아와. 그래서 아까 나온 것처럼 훔치는 일이 있고, 그렇죠, 거짓으로 맹세하는 거. 이게 다 바빌론 땅에서 갖고 온 그런 못된 버릇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치워야, 이건 원래 바빌론에 속한 거지 내 땅 여기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것과 같은 속성이 아니다 해서 두 명의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그걸 다시 도로 바빌론으로 보내는 그런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장사하면서 이렇게 남을 속이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쪽으로 다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이 사악함으로 표현된 그 여인이 나타내는 것은 상업주의. 그렇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남을 속이고 훔치면서까지도. 자, 그래서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윤을 추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버려야, 그래야 너희가 내 전을 다시 지을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바빌론 신할 땅이 나오는데, 자, 신할 땅 이 내용이 창세기 10장에 가서 보면 처음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온 세상에 민족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래서 세상의 왕국들이 확립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가서 보면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함에게서 이제 구스가 나오고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했다.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다 하느니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였다. 그래서 지금 바벨도 나오고 모두 나와요. 시날도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시날, 바벨 이거는 누구의 영토였냐? 원래가 니므롯의 영토였어요. 이 니므롯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였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과 같은 그 장본인 본인 스스로가 일으킨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사람들을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 하는데 아주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니므롯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11장에 가서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탑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디에서요? 시날 땅에서. 바벨이라고 하는 그 바빌론 땅에서 누구에서 처음 시작되느냐? 니므롯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 바빌론 그 신화를 통해서 그 아내가 누구예요? 세미라미스. 그래서 니므롯이 죽으니까 그래서 니므롯이 환생했다고 해서 자기 아들 담무스 에스겔서에 가서 보면 담무스를 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숭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바빌론 신비 종교, 어미와 아기를 섬기는 이와 같은 그 신비 종교, 이것이 결국 나중에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고 로마로 넘어가고 예수님 시대 이후엔 로마 가톨릭 교회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둔갑하는 이 바빌론 신비 종교가 이제 생겨난 게 바로 여기 니므롯의 이 고대 바빌론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이것도 신할 땅에 이제 세워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바빌론을 가서 찾으면은 바빌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왕국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말이 바빌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빌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그 상징으로 바빌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바빌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 첫 부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단체 아니면 국가로 바빌론이 등장을 하고 온 세상이 바빌론 문화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에 멸망당한 게 누구예요? 바빌론이에요. 바빌론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왕국이 추구하는 거는 바빌론 문화인 거예요. 바빌론 문화. 종교적으로도 바빌론 문화. 그렇죠? 영적으로도 바빌론 문화, 문화적으로 바빌론 문화 이걸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빌론에서 시작한 사람의 문화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서 거기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멸망을 당하고 예수님의 왕국이 임하는 이와 같은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전 세상을 하나의 종교 통합을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원래 어디부터 시작이 됐냐? 니므롯 그 바빌론 고대 바빌론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로마의 교황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종교적인 그와 같은 의미에 정치적인 건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표상이 누구냐? 바로 니므롯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다. 세상 역사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특별히 여러분 바빌론의 멸망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예레미야 50장 51장에도 무지무지 길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17장은 영적인 바빌론 이야기하는 거고 18장 가서 보면 상업과 무역으로 엄청난 그와 같은 부를 축적했던 그 바빌론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바빌론 갔다가 그런 걸 보고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훔쳐서라도 도둑질을 해서라도 그렇죠. 속여서라도 하나님이 그거는 너에게 속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바빌론으로 도로 가져다 둬라. 그래서 바빌론에 영원히 고정해서 결국 그 바빌론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돈 버는데 말 그대로 귀자가 돼서 지금 전 세상 돈을 거의가 다 유대인들이 모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됐어요, 사실. 예. 자, 그래서 또 돈 버는 게 너무 나쁜 거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그렇죠. 예, 우리가, 네. 우리의 가진 그런 재능을 사용해서 정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뭘 문제를 삼냐?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빌론 땅에 갔다가 돈을 사랑하는 걸 지금 배워왔거든요. 그걸 하나님 갖다 버리라고. 그건 바빌론 문화지 내 땅의 문화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앞에 있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두 번째 날아가는 에바, 이 두 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악을 제거하시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 이제 보여주세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 당시의 그 유대인들, 그렇죠?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완전히 바빌론 땅에 이런 악이 이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바빌론이 몰락하는 그 일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장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6장에도 환상 계시가 이제 또 하나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가서 보면 1장 앞부분에 1절에서 이제 8절에 가서 보면 병거가 나오고 말들이 나오고 뭐 검은 말도 있고 흰색 말도 있고 적갈색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하고 여러분 옆에 가서 스가랴서 1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1장 7절부터 그 다음 17절에 가서 보면 또 여기에도 말들의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 여기 1장 7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6장에 나오는 건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잠깐만 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6장에서는 말과 병거가 이제 강조가 되고 있고 1장에서는 그 말들 위에 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어요. 여기 1장에는 여러 말이 이제 말이 나오고 그 위에 탄자들이 나오는데 여기 6장에는 네 개의 병거가 나오고 각각의 병거에 여러 마리 말들이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1절에 네 병거가 나온다. 어디서 나오냐? 두 개의 산들이 나오는데 산이 노수로 된 그런 산이에요. 그 노수로 된 그런 산에서 네 개의 병거가 나오는데 첫째 병거에는 붉은 말들, 숫자는 몰라요. 엄청난 규모의 붉은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둘째 병거에는 검은 말, 셋째 병거에는 흰 말, 넷째 병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회색, 그다음에 적갈색 말들이 이제 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뭐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시냐. 5절에 그 천사, 해석해 주는 그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이것들은 하나님 하늘들의 내 영이다. 하늘들에 존재하는 내 영이다. 뭐 이야기한 내 영이라고 하는 게 영적인 존재로서 어떤 천사를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은 말들은 무슨 말들이 여러 지방으로 나가는 이런 모습을 성경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내 천사일지도 모르겠죠. 어찌됐든 가서 보니까 북쪽 지역으로 나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남쪽 지방으로도 가고, 여러 지역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넷이니까 아마 동서남북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땅의 네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영이 있어서 그 네 지역으로 가는데 병거를 가지고 간다 하는 거, 병거는 과거 이 당시에는 싸움을 하는데 쓰는 이와 같은 그 마차를 병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싸우러 가는 거예요. 싸우러 가서 심판을 집행하러 가는 그런 걸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거는 전투용이고 그래서 아마 이들이 세상에 있는 그 네 지역을 다 두루 다니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냐.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6장에 가서 보면은 몇 종류의 말들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검은색 말도 나오고 여러 종류의 말들이 나오는데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어때 이 땅에 기근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사망과 지옥이 쫓아 여러분 이런 내용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말들이 표시하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여긴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이런 말들이 세상에 네 지역으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네 지역 전체를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지역이 아니라 온 세상에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두 개의 이제 산이 있는데 1절에 노산으로 돼 있어요. 노산, 신명기 이런 데 가서 노시라고 하는 걸 가서 보면 내 하늘은 노시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늘이 노시 된다는, 여러분 하늘이 노시 되면 비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비가 노타늘에서 무슨 비가 와요? 안 되잖아요. 수증기가 있고 이런 데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성경을 가서 보면 많은 경우에 노스는 심판의 그런 상징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부터 이제 8절은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온 세상 네 구석 전체에 살고 있는 이방인 왕국들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이런 일들은 결국은 언제 일어나냐?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듯이 주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루어질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내용이 스가랴서 이제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5절도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여튼 뭐 번역을 하고 했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그런 내용이 이렇게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포로된 자들 중에서 곧 바빌론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에게서 물건을 취하고 또 같은 날에 와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으로 들어가라. 자, 이 세 사람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왔냐? 11절에 은과 금을 갖고 온 거예요. 은과 금을. 은과 금을 왜 갖고 왔냐 하면은, 물론 고레스가 이제 주기도 하고 모아서 백성들이 주기도 하고 해서 그걸 갖고 왔어요. 그 목적이 뭐냐? 성전 짓는 데 쓰라고 갖고 온 거예요. 성전 짓는 데 쓰라고 은과 금을 갖고 왔는데, 11절에 그 은과 금을 취해서 성전 짓는 데 쓰지 말고 관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왕이 쓰는 그런 관을 11절에 가서 보면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라운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쓰는 거는 크라운이 아니고 MITER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게 뭐라 그럴까, 헝겊 같은 걸로 쓰는 그런 관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크라운은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왕관을 이야기하는 거, 왕관. 그래서 은과 그다음에 금을 가지고 왕관들을 만들어 갖고 그걸 누구의 머리에 씌우냐?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것들을 씌워라. 여러분, 대제사장은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왕이 아닌 제사장이 왕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왕이 아닌 제사장이, 제사장의 관이 아니라 왕의 관을 쓰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고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내용이 12절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지금 대제사장 여호와에게 관을 씌웠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겠다. 설명. 그 내용은 뭐냐?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가지 대문자로 나오면서 이게 누군 거 아시겠어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웠는데 이게 지금 나타난 게 뭐냐? 가진 누구예요? 메시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메시아. 메시아? 예.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으며 자기 왕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제사장이, 예, 제사장이 원래는 왕좌에는 누가 앉는 건데? 왕이 앉는 건데 제사장이 왕관을 쓰고는 그리고 왕좌에 앉아 다스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누가 할 일이냐? 메시아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가지가 해야 될 그런 일이다. 그가 자기 왕좌에 앉아 제사장이 된다는, 여러분 얼마나 묘해요. 왕좌에 앉아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그런 인물이 바로 메시아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논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기 스룹바벨과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앞뒤 문맥은 그게 아니라 대제사장 직, 그렇죠? 그다음에 왕권을 가진 이와 같은 왕, 이 둘 사이에 예루살렘의 화평에 대한 것과 같은 논의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게 이제 끝나고 나서 이거 이제 이 비전을 통해서 이제 보여줬잖아요. 이제 모든 거 다 설명해 줬으니까 16절에 그 관들을 여호수아의 머리에서 다시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들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위해 주의 성전에서 기념물로 삼아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운 거는 이걸 지금 설명해 주려고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관을 씌운 거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나서 내가 알려줄 걸 다 알려줬으니 이제 관을 취해서 여호수아가 실제 왕관을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주의 성전에다 기념물로 남겨둬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먼데 있는 자들이 와서 주의 성전 안에서 이제 건축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둘째 성전도 건축이 되고 여기 앞뒤 문맥으로 봐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의 성전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 안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처음에 이거 설명하려니까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보석은 원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갖고 온 거고 제사장은 왕관을 쓰지 않는데 아 그래서 그 보석들을 가지고 왕관을 만들어갖고 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됐잖아요. 어쨌든 이해가 안 돼도 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거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이거는 여호수아가 진짜 왕관 쓰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의 직무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대제사장이고 이 직무를 한 사람이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가지. 누구야? 메시아가 그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제사장과 왕직이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 그 일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나서는 여호수아의 머리에서 관들을 치우고 그거는 기념물로 어디에 주의 성전 안에 보관해라. 그렇게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6장까지 해서 8개의 환상을 계시를 이제 스가랴에게 보여준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5장, 6장에는, 5장에는 유다 땅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6장 첫 부분에는 이 세상의 민족들을 심판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지게 될 때 메시아의 통치가 가지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그 일, 그러면 가지가 오게 되면 왕과 제사장의 직무가 한 사람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 이렇게 될 때 천년왕국의 성전이 건축이 돼서 그래서 그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의 그 성전 안에서 그렇죠? 왕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임무까지 동시에 이렇게 수행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포로 생활 갔다 왔던 그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사실 없는 일이지만 이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일이 이 스가랴에서 이제 기록이 돼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저도 오늘 공부하면서 가서 보니까 거의 모든 주석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공부를 안 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없었고 어찌됐든 아마 5장, 6장이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이블 빌리버들의 그런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를 이렇게 한번 하시면서 다시 한번 4장, 5장, 6장 괜찮으시면 짧으니까 1장부터 쭉 해서 스가랴에서 세 번 강의하고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아 이게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아마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장부터 하나님의 말씀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